3장 1절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이 드디어 완공되어 솔로몬은 7년 동안의 대역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5장부터는 언약궤를 이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7장까지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모셔드려서 지성소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선왕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물했던 모든 것을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 곳간에 보관하였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처럼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언약의 증거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어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는 것은 성전 봉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모든 백성이 동참하는 모습은 성전 봉헌에 대한 헌신된 신앙을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읽은 2절과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의 운반에 얽힌 다윗의 실패와 성공을 교훈 삼아 신중히 레위인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사를 드린 전례에 따라 언약궤를 무사히 옮기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백성들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과 백성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이러한 사실은 1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자 레위인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 가득 채우게 하심으로써 친히 그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더 이상 직무를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열납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증거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9절의 병행 본문인데 열왕기상 8장에서는 본문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언약궤 이전 사실에 바로 이어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그 사이에 언약궤 이전을 찬양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각종 악기를 잡고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가 입는 것으로 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성경에서 그 흰색이 지닌 특성상 정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까지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채워져야 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모든 성도들은 죄 회개를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서 죄를 제거하여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신 것은 창세기 18장 19절에 의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즉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마포 옷을 매일 준비하여 마음에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3절에는 레위인이 찬양대 악기가 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말씀한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었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레위인 찬양대 악기가 울리며 그들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할 때 성전에 가득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종교적 표상이나 상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구름으로 가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오셨을 때조차도 그 영광을 구름으로 가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인간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도 능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망하게 되었다고 이사야서 6장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게 하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 성품, 사역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